본문의 질문이죠. 그렇죠. 본문은 오늘 저녁 예배 때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실 겁니다. 본문의 저녁 예배 때 오늘 낮 집회는 본문을 제가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세기 13장 8절서부터 창세기 13장 8절서부터 그리고 우리 찬양팀은 설교 끝나고 함께 부를 찬송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준비되죠? 네, 그거 좀 자막 준비를 좀 해주십시오. 네, 전체 다 일어나셔서 성경을 앞으로 봉독합니다. 자, 8절서부터 12절까지 제가 교독을 좀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예,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수날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수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이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같이 보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 그시대에 머물 그 장막을 옮겨 수돔까지 다음에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오늘 귀한 성일 이 아름다운 동산에서 이 모두를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로 말씀으로 100% 보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종이 섰지만 성령께서 이 시간 임재하시고 무사람들의 심령 속에 갈급한 대로 필요한 대로 신이 빌려주시고 찾아가셔서 만져주시며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모든 우리 네포빌 장로교회 성도들 손길에 기름 부으시고 그 흘린 땀을 주의 나라의 상급으로 갚아주시옵소서. 단지 주문 감추시고 주님의 순정만 드러나는 시간이 되도록 도우시며 또 팔이 부러져 어떤 나하고 어린 심령 속한 회복을 주시고 올려드리는 모든 예물과 순서순서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옵소서. 두고온 삼일교회도 평안히 보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가정과 직장도 든든히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서 하죠. 인생의 선택. 다시 한번 하죠. 인생의 선택. 사람은 눈을 뜨는 순간부터 사소한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선택을 통해서 인생이 되고 인생이 쌓여서 일생이 되고 그 일생이 모여지는 역사가 되죠.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 사소한 선택도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한 20, 30년에 하나씩 둘씩 맞고 살다 보면 후회도 하는 사람이 있고 자괴감이 드는 사람도 있겠죠. 그 옆에를 찍었어야 되는데 인간 찍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실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절대 하나님은 오류도 실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아름다운 포부 그분의 선을 이루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겨루한 이 본문은 여러분들에게 말씀 본문은 아닐 겁니다.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열심히 이제 나그네 삶을 삽니다. 여러분들 같겠죠? 한 날은 밖을 바라보는데 조카네의 목동들하고 아브라함 자기네 목동들하고 다투어요. 쟤들이 뭐 때문에 그러나 봤더니 그날도 풀밭 때문에 다투는 겁니다. 자 보세요. 풀밭은 한정이 되어 있겠죠. 땅이 새끼를 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양은 일정하단 말이에요. 근데 소태, 양태는 자꾸 늘어나죠. 아무래도 양식이 적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동들끼리 자꾸 시비가 붙는 겁니다. 형님들 좀 같이 먹읍시다. 무슨 소리야? 우리 믿을 것도 없는데. 한대 가서 알아봐. 자꾸 시비가 붙는 거예요. 이게 아침마다 반복이 되니까 아브라함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졌어요. 야, 이거 이러다가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되겠다 싶어서 한 날은 아브라함이 마음에 어떤 결심을 하고 조카를 불러요. 야, 네 이게 좀 올라. 근데 이제 조카가 품에 들려왔어요. 야, 아, 자네하고 나하고 우리 안 떠난지도 오래됐지. 그렇게 됐네요. 요즘은 좀 그런 경우가 드라지만 이민 초기에는 늦게 키부치밖에 없으니까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워낙 키부치정이 강한 민족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한 명의 이민 오고 집들이 다 건너오잖아요. 사전에 팔쪽까지. 근데 유대인도 비슷합니다. 유대인들 그 개념하고 우리 개념하고 아주 유사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저 갈대아 우르라는 이방 땅에 위상의 도시에 살았어요. 우르라는 말은 그 영어 표기로는 UR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불이라는 뜻이다. 불. 불이라는 말은 고대 문헌에 보면 반드시 우상을 섬기는 도성의 하나의 표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이 아니고 우상 섬기던 땅에서 우상 섬기는 집안에서 배경을 갖고 자랐습니다. 어느 날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길을 떠나게 한 거예요. 조건에 하나님께 있었죠. 떠날 때 조카를 데리고 나왔어요. 롯이라는 조카를 데리고 나왔고 시간이 흘렀겠죠. 그리고 이제 양쪽 집안의 하나님이 다 큰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제 이쯤까지는 먹고 살만하게 되니까 서로 이제 없을 때는 콩 반쪽도 나눠 먹고 은혜가 좋았는데 늘 예정이 그래요. 살만 하면 욕심이 발동해서 다툼이 항상 생깁니다. 쥐뿔도 먹을 거 없을 때 다툴 일도 없죠. 근데 먹을 게 자꾸 생기면 사람의 그 탐욕이 발동을 해서 갈등이 빚어지게 돼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에 어쩌면 그런 위기가 온 겁니다. 네. 아브라함 고향 떠난 지도 오래됐지. 벌써 그렇게 됐네요. 근데 너도 이미 알고 있겠지만 너희 목동들하고 우리 목동들하고 한정된 풀밭 때문에 자꾸 싸운다. 어쩌면 좋겠냐. 이렇게 하자. 이제는 구조적으로 한 울타리에 살기가 너무 상인들이 크다. 그러니까 분발을 하자. 그래서 아주 건강한 제안을 합니다. 이 제안을 내가 먼저 하니까 내가 기득권을 내려놓게. 네가 먼저 좋은 곳, 좋은 땅을 택해 가라. 그러면 나는 나머지 땅을 택해 가라. 이렇게 선뜻 이 통판 제안을 했죠. 그러면 이 좀 싸가지가 있는 조카 같았으면 어떻게 하고 났을까요? 아이 어르신 무슨 소리입니까? 전 아직 손에 땅도 있고 우리에도 벌어먹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 좋은데 먼저 데려가시죠. 이거 그림이 좀 좋았을 텐데 느껴지지 못했어요.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도대체 어디가 좋을까 하고 5만 개를 경제조건 부여적인 대로 찾아다닙니다. 어디가 좋을까 하고 찾아다니다가 딱 한눈에 쫙 땡긴 배가 띈 겁니다. 바로 그게 네컷이에요. 네컷이에요. 야, 여기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거기다 말뚝을 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땅은 한편 땅, 버려진 땅은 아감 못이 될 수밖에 없겠죠. 지눈에 얼마나 좋았던지 이것이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이 표현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호와의 동산 같다는 말은 하나의 은혜적 표현입니다. 이런 거죠. 우리 60년대, 70년대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닐 때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 누리누리 하거나 좋은 게 있으면 우리 한국 사람들 말 습관이 이런 게 있었어요. 이 꿈꾸고 같아. 요즘 그러면 천사였다 합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누가 이렇게 좋은 볼펜 같은 걸 갖다 주잖아요. 메이드 인 USA 하면 그 앞에서 애들 다 죽었어요. 이 그래? 나도 만져보자. 안 돼. 이러고 놀았어요. 요즘은 뭐 한국이 워낙 좋은 게 많으니까 오히려 미국은 조금 이 패션 있는 거에 좀 떨어지더라고요. 사실입니다. 미국은 아무리 봐도 변한 일이 없어요. 별로. 그래서 누가 나름한 천국 한국은 재미있는 지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카 롯의 눈에 얼마나 보기 좋았던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최고 좋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게 무슨 표현일까? 이 두 표현이 썩 어울린다고 보세요.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 어울리지 않죠? 근데 이 두 표현이 왜 이렇게 한 문장에 맞물려 있을까요? 애굽 땅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이미 또 롯과 함께 앞서 애굽을 경험했죠. 그리고 그 애굽의 문명, 애굽의 그 번화, 화려함을 경험한 세계예요. 그래서 그 문명의 매력을 알죠. 보니까 네온사인 돌아가고 여기는 뭘 그 벌어먹고 살만한 땅이라는 판단이 든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알아먹었다는 말이에요. 이 표현.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옮깁니다. 옮기는데 성경을 좀 어쩌려 보시면 12절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어디까지 이르죠?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리고 눈을 부릅뜨켜서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라는 말을 자 앞으로 보십시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대목에 near 소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소돔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뭐 근처까지만 갔다는 얘기입니까? 네, 정확하게 한글 성경은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선명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니어 소돔. 발음은 그렇게 신경 쓰고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앞에서 이 영어를 안 쓰면 굉장히 좀 포플레이 앞에서 삽질하는 기분이라 이거는 들어갔다는 말이 아니고 그 근처까지 갔다는 얘기겠죠. 자, 왜 그랬을까요? 지가 또 늦게 갔으면 썩 안에 들어가 살던지 하지 들어간 것도 아니고 안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 근처에 텐트를 쳐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필요한 거니까 답이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자, 1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이거 왜 그것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고 간 거예요. 알고 이쪽으로 옮겼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왜 알고도 이쪽을 택했을까요? 이유는 하나. 이 때문입니다. 사람은 인생의 선택 기준이 두 가지예요. 이익이 되느냐, 유익이 되느냐. 왜 사람은 어느 쪽을 택하죠? 그렇죠. 우선 모르지 않았어요. 알았죠. 그런데 이쪽을 택합니다. 이유는 하나. 이익보다는 뭘 택했어요? 이익을 택했어요. 자, 보세요. 아니, 뭐 거기 들어가 살 건 아니고 돈으로만 먹겠다는 거예요. 제가 90년대 초에 미국에 잠깐 머물렀던 적이 있어요. 이민 목회를 하는데 한 100여 명 되는 조그만 교회인데 공부하면서 이민 목회를 하니까 이도 저도 올지 못했죠. 밤 12시가 넘었는데 근데 미국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 3개월 됐나 12시가 넘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미국에 사셔서 아시겠지만 미국 사람들 남의 집에 12시 넘어서 전화하는 애가 있던가요?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는 에머전시. 어떤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12시 넘어서 전화를 하죠. 또 하나는 한국에서 누가 시간 계산 잘못해가지고 시도 때 거기 전화하는 인간들이 꼭 있어요. 두 종류 외에는 12시 넘어서 남의 집에 전화하는 케이스가 거의 없죠. 그게 놀래가지고 전화를 받았더니 아이가 다를까 전화 속에 한 50대 중반의 유엔인데 우리 이게 집사님이에요. 부장님! 큰일 났어요. 누구세요? 저 김집사예요. 어, 집사님. 누구세요? 누구세요? 그래서 빨리 좀 와주세요. 그분들이 일본에서 사시다가 미국으로 건너오신 분들인데 일본의 동경대학교 세계적인 명문대학 아닙니까? 동경대학을 나오고 참 엘리트 가정이었어요. 근데 뭐 동경에서 한국에서 엘리트래야 미국에 오면 누가 알아줍니까? ABC부터 다시 배워야 되는데 이분들이 그 5분 후레이를 타고 내려가다 보면 캘리포니아 남쪽에 사우스 센트럴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는 어떤 동네인가 하면 뉴욕의 한랜더보다 더 험한 동네예요. 그 동네 역사는 이렇습니다. 처음에 장사의 귀재라고 불리우는 차이니스들이 중국 사람들이 장사를 하다가 그 마약 거래하는 땡들 등산에 견디다 못해서 손 풀고 나간 동네예요. 그 동네를 누가 들어갔는가 하면 귀신들이 들어갔어요. 사실 귀신들이 차이니스보다 더 독하죠. 그래서 대리 양쪽에 실탄 장전된 총차고 땡들하고 싸워가면서 상권을 거의 장악해가다가 결국은 그 흑인 땡들의 등산에 못 견뎌서 손 풀고 나간 동네를 누가 들어갔을까요? 한국 사람들이 들어갔고요.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장사를 했는가 하면 객실에 앞에다가 평판놀이 치고 여기 가봤어요. 그리고 이 돈 거래하는 구멍을 옆으로 뚫어놓고 정면으로 뚫지 못하고 옆으로 뚫어놓고 전부 다 실탄 장전분 총차고 이렇게 장사를 험한 동네인데 결국에는 코리안들이 거기 상권을 담아서 거기에 제일 큰 마켓을 그 집사님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 현찰 거래를 하니까 돈이 많은 걸 알죠. 문을 걸고 나오다가 그 확인 두 명한테 강목으로 여기 뒤를 그대로 강탈당해가지고 뒤가 완전히 함몰이 됐어요. 근데 귀신 도치 미국 사회 굉장히 큰 아픔이었죠. 그래서 그 동네 한복판에 병원이 입원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뭐 지방을 잘 볼 줄 모르는 형편이었는데 그 뭐 빠질 겨를이 없죠. 차 몰고 기어차 끌고 5번 트레일을 타고 사우스 센트럴 공원에 내려갔어요. 들어가려니까 경찰이 막아요. 의지가 여기 애들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떠듬떠듬 막 단어를 마련해가지고 공편의 영어로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다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책임 못 지겠고요. 길을 열어주더라고요. 병원에 딱 도착을 하니까 돌아가셨어요. 숨을 거뒀어요. 그 이제 그 부인이 그 가게를 하는데 그 거의 모든 상권을 한국 사람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단 한 가정도 그 안에 사는 가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살진 않아요. 사는 곳은 바국 근처에 그 백인 마을에 유대인 마을에 수영장 딸린 집 이렇게 꼭 수영장 딸린 집을 사더라고요. 난 그런데 거기서 수영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번을 하고 수영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꼭 수영장 딸린 집을 사더라고요. 그게 여동생 내도 그래요. 수영장 딸린 집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수영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지금 이 성경의 장면이 정확히 똑같은 상황입니다. 제가 살진 않죠. 안에 들어가서 벌어먹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정확하게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 말은 안에 들어갔다는 말이 아니고 그 근처에 장막을 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벌어먹기만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이 마음먹은 대로 인생길이 가던가요? 한 장을 넘겨서 14장 12절을 한번 보십시다. 12절에 보시면 14장 12절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뭐예요? 조카 롯을 사로잡고 앞을 보세요. 한 장을 넘기니까 놀랍게도 이미 롯이 어디에 들어가 살고 있었어요. 네, 영어 성경을 한번 나중에 집에 가셔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대목에 He was living in Sodom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하고 틀리죠. 이미 어느새 들어가 살고 있어요. 자, 조금 더 세월이 흘렀겠죠? 19장쯤 넘어가 보십시다. 19장 1절 전체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만 앞으로 보세요. 자, 19장쯤 보니까 이 롯이 어디에 앉아 있어요? 소돔 성문에 앉아 있어요.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그저 할 일 없는 할아버지들이 성문에 앉아있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성문에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첫째가 그 마을의 유지근, 부자들만, 체력자들만 성문에 앉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종류가 뭐냐면 재판관들만 성문에 앉습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성문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반드시 재판하던 자리가 한 적이 있습니다.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는 말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한 재력가가 됐거나 그 도시에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재판관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물어봅시다. 이 정도면 이민자로서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성공했죠. 무식으로 얘기하면 아메리칸 드림은 이런 겁니다. 성공했죠. 지금부터 저는 이 롯의 성공을 놓고 네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성공했어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 성공이 개인적으로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 개인적으로. 자, 전개를 좀 찾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넘어갑니다. 베드로 후서 2장. 6절에서부터 저하고 교독을 합니다. 6절에서부터 신약성경입니다. 천천히 찾으세요. 384쪽.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시작. 8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성합니다. 앞을 보세요. 행복했나요? 행복했어요?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의인이, 이 의인이라는 말은 행위적인 의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또 다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될까요?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높은 자리 좋은 차, 넓은 집은 소유하고 살겠는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 속은 다 썩고 있었어요. 이게 뭔가?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허무하다는 표현이 나오죠. 또 절망, 좌절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정말 좌절이 뭔지 아세요? 정말 성경이 말하는 절망이 뭔지 아세요? 하다가 이것도 막히고 이것도 막히고 이것도 안 되고 그걸 좌절, 절망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좌절과 절망의 가치는 정확하게 뭘 말하는가 하면 정상에 올라갔는데 그게 궁극적인 행복과 만족을 주지 않을 때 거기서 밀려오는 좌절과 절망은 어떤 것으로도 대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탑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숨을 끊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그렇게 달려왔나? 내가 이거를 붙들자고 그렇게 허덕거렸나? 이게 뭔가 싶은 거죠. 그 절망, 그 밀려오는 좌절은 어떤 세상의 가치로도 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그걸 겪고 있어요. 정확하게 베드로 사도가 모세 기록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의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불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날마다 심령이 상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무슨 집안의 가장이니까 아버지 자기 한 사람 기생에서 자식들이라도 잘 된다면 뭐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야 어차피 못 배우고 못 먹고 잘한 세대니까 그래도 내 희생을 통해서 자식들이라도 가족들이라도 행복하다면 그것도 가장으로서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 가족은 어떻게 된다? 가족은 우리 창세기 19장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창세기 19장 성경을 보세요. 몇 절을 보시냐면 지하국 교독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로세에게 이르되 이 물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참이나 자녀나 성 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13절 시작. 14절 다같이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였기를 여호와께서 이성을 내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 떠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이르되 앞을 보세요. 이게 사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게 자녀들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롯의 이 두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자 아버지가 그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메신저로서 예고하자 자녀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어르신 치매 걸렸습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멀쩡하고 잘 돌아가는데 무슨 불결학입니까? 아버지는 교회 나가세요. 아버지나 엄마는 교회 나가세요. 엄마나 여러분 집안은 어때요? 농담으로 여겼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무가치하다, 흙, 티끌, 먼지 이런 뜻입니다. 누가? 자녀 세대가. 좋아요. 이미 목회를 잠깐 짧게 하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꼈던 게 뭐냐면 처음에 아파트값 천정부지로 뛸 때 탁 팔아가지고 타이밍에서 올망절만하게 둘씩 다 양손에 붙잡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와요. 이런 거 하나 애들 한 글자라부터 좋은 환경에서 잘 키워보겠다고 꿈을가지고 건너옵니다. 건너오면 교회 정착을 해야 되니까 이제 부부가 주잡 세잡을 뛰어요. 한국 사람들이 일하는 거 보고 미국 사람들이 저건 사람도 아니라고 그래요. 2시간, 3시간을 자고 일을 무섭게 하니까 그렇게 일하는 코리안들을 보면서 혀를 내둘러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어디에 가든지 잘 살아요. 부지런 하니까. 잠만 자고 일하니까. 그런 인격이 없습니다. 내가 동남아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아침에 나갈 때 빗자루 들려주고 야 마당 좀 쓰거라 그러면 저녁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속 터져요. 근데 한국 사람들 부지런해요. 머리 좋죠. 그래서 금방 캐시를 만들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늘 헛똑똑이들이죠. 하나를 알고 둘을 몰라요. 아이들은 자랄 때 정말 돈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게 엄마나 아빠가 옆에 있어줘야 할 시간에 엄마나 아빠가 없어요. 그래도 처음에 또 자기가 좀 영어 안 되죠. 문화 충격이 있죠. 그럼 그때 제일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친구들입니다. 그때 꼬이는 애들이 좋은 애들이 꼬일 거예요? 뭐 이상한 애들이 꼬일까요? 뭐 이상한 애들이 꼬여요. 그리고 이제 좋은 차 타고 수영장 딸린도 사서 이제 정신을 차릴 만하면 어? 애들은 휘다닥 뒤집어져 있어요. 이상한 애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가슴을 치면서 전부 교회로 와가지고 옆에서 목사만 때리 받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울고 불고 난리죠. 내가 그랬어? 내가 어떻게 하는 거야? 전부 나와서 옆에서 목사만 때리 받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땅을 쳐요. 그때 제가 해줄 수밖에 없는 말이 한마디밖에 없어요. 플레이. 너무 늦었다. 여러분, 사람이 경영이란 단어를 세큘러한 세속적인 단어로 알죠? 그 경영이란 단어가 어디서 나온 단어인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나온 단어예요. 잠언의 그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경영이라는 시부리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두 가지 개념이에요. 먼저 할 게 무엇이고 나중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능력과 더 중요한 게 뭐고 덜 중요한 게 뭔지를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합한 건 경영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인생이든지 회사든지 국가든지 잘 보세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늘 뒤집어져 있어요. 중요한 걸 덜 중요하게 여기고 덜 중요한 걸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먼저 할 걸 꼭 나중에 하고 나중에 할 걸 꼭 먼저 하죠. 지키니까 인생이 평평해지는 거예요. 국가가 회사가 뒤집어지게 되는 거죠. 인생도 똑같아요. 혹시 그 톱의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 얼마나 잠 못 이루는 밤 열심히 살았을까요? 쌓고 모으기 위해서, 움켜쥐기 위해서. 그런데 실패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기는 기구석이 되고 말았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세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 여러분, 이 도시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옷입니다. 어쨌거나 옷이 가장 영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도성을 멸하려고 하실 때 50명부터 시작해가지고 디스카운트에서 몇 명까지 의인을 찾았나요? 10명. 10명이 있었나요? 10명이 없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도. 그러면 심각한 거죠. 도대체 무슨 뭐했나요? 이게 네 번째 질문이에요. 그럼 인생이 뭘 남겼나? 네 번째 질문이에요. 성경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그래도 남긴 게 있어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뭘 남겼나? 19장 뒤쪽으로 가보세요. 뒤쪽으로 보시면 24절부터 보십니다. 너무 본문이 기니까 따릅시다. 35절부터 보십시다. 35절.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듣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시작. 시작. 작은 딸도 시작. 네. 들어보세요. 저 딸이 집안이 어떻게 된 놈의 집안인지 배가 끊어질 걸 걱정해서 딸들이 아버지한테 술을 먹여가지고 하나씩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생산하는 자손이 암몬과 모압의 씨를 생산해 냅니다. 자, 지금부터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쭉 훑어보시면 이 창세기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의 목덜미를 물고서 혹독하게 괴롭히는 민족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암몬과 모압이에요. 이거 누가 남긴 겁니까? 네? 옷이 남긴 거예요. 이거 남겼어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역사입니다. 역사. 역사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어떻게 보든지요? 갈라디아서 그대로 거두리라. 세 글자.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는 이 미주 땅에 건너와서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종적 나그네로 살죠. 그리고 한국인들이 있는 곳마다 교회가 있어요. 참 복받은 민족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 후반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의 선택을 살 것인가? 자, 그러면 나머지 한 사람, 롯의 인생은 다 추적이 끝났어요. 그리고 그의 결과가 결말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나머지 한 사람을 추적을 해야 되겠죠.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추적하고 다시 말 것도 없이 아브라함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조상이 되어 있죠? 믿음의 조상, 그리고 야곱이, 이삭이 누렸던 그 엄청난 물질의 복이 사실은 누구로부터 물려진 겁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진 거예요. 그럼 원래 진짜 부자는 할아버지가 부자여야 진짜 부자입니다. 아, 아시죠? 네. 제일 빠른 재산의 증식 방법은 유산을 물려받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유산을 물려받는 거. 이삭과 야곱의 그 누렸던 모든 부의 사실은 전체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누려진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쨌거나 영육간의 상징이 되었어요. 복을 받은 상징이 되었어요. 도대체 이 두 사람이 운명을 가는 핵심 가치는 뭐예요? 뭐가 이 두 사람이 운명을 이렇게 갈라놓았을까요? 성경이 아주 중요한 단서 하나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단서를 찾기 위해서 형사들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사체 1원칙이 뭐냐면 항상 사건의 그 현장을 확보하는 거죠. 우리도 두 사람이 인생길을 가를 때 그 갈라질 때 현장을 다시 한번 찾아보는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13장을 넘겨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두 사람이 어떻게 헤어지는가 성경 기자가 아주 정확하게 기술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구절을 보세요. 8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다. 너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9절 시작. 성경을 잘 보세요. 10절. 이에 롯이 문을 들어 유단 지역을 바라본 중 소알까지 온 땅에 문이 넉넉하니 여호와께 수분과 구분하는 메아시 전여승으로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눈을 들어서 저를 보세요. 자, 두 사람이 헤어지던 장면을 성경 기자가 꼼꼼하게 묘사를 기록으로 남겼어요. 롯이 눈을 들어, 자, 눈을 든다는 말은 히브리 말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을 눈썹 미간 사이에 붙이고 발 뒤꿈치를 들고 앞날을 조망한다 그 뜻이에요. 네? 눈썹 미간 사이에 손을 붙이고 발 뒤꿈치를 들고 앞날을 조망한다라는 말이 눈을 들어 그 뜻입니다. 네? 이 말은 무슨 개념을 담고 있는가 하면 미래를 조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문법을 보시면 주어가 누구로 되어 있어요? 주어. 네? 롯이. 주어가 누구예요? 롯이. 나의 나. 이런 식으로 표현하자면 내가 눈을 들어. 누가 눈을 들어요? 롯이. 내가. 자, 이 비교를 위해서 아브라함의 경우를 성경 기자가 놓치지 않고 기술을 했죠. 14절을 한번 볼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자, 앞으로 보세요. 아브라함도 눈을 들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눈을 들게 한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이 간단해 보이는 차이가 두 사람의 인생과 운명을 갈라요. 뭐예요, 결국? 뭡니까? 내가 눈을 드느냐? 하나님의 눈을 들라 할 때까지 그분의 타이밍, 그분의 방식을 기다리느냐? 이 싸움이에요. 믿습니까?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무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의 자손들이 내 남은 인생 후반기가 내가 눈을 뜨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눈을 뜨는 날 때까지 그분의 시간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이 실패를 딛고 이것은 인물 하나를 소개하고 마칠게요. 그건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보십시다. 성경 많이 찾죠? 사도행전 16장. 자연스러운 아래 6절을 보세요. 16장 6절 제가 읽습니다. 스포르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다. 시작. 자, 나를 보세요. 이 유명한 그 마게도니아의 환상이 나타나는 현장이에요. 그 성경을 잘 보시면 6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된다.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럽으로 갔어야 옳았어요. 그런데 이 지역은 아시아 쪽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것을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래서 말을 들은 게 아니라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지도책을 놓고 보면 계속 아시아로 고집을 꺾지 않는 거예요. 누가 직접 말씀하시는데도 성령이 나타나셔서 친히 말씀하시는데도 사도 바울이 이 행로를 꺾지 않아요. 부르기아 갈라디아는 아시아를 얘기합니다. 자, 그 두 번째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도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이 무시아, 비도니아 전부 다 아시아 쪽을 얘기합니다. 이때 또 두 번째 예수의 영, 성령이 바로 막아요. 7절을 보세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지라. 8절 어떻게 되어 있나요? 무시하고 무시하를 지라. 응? 거듭되는 성령의 가로막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일행들은 이 행선지와 행로를 고집합니다. 꺾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5절을 보시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일이 잘 되고 있었어요? 안 되고 있었어요? 이게 문제예요. 네? 우리는 내가 눈에 보이는 일이 늘어나고 잘 되면 전부 하나님 뜻이죠.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속아요. 일이 잘 되고 있으면 다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건 네 생각이고. 일이 잘 되고 있었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이 모이고 교회가 세워지고. 근데 거기까지 하나님이 바울에게 원했던 것은 이게 잘 되니까 계속 아시아로 누가 가로막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두 번씩 가로막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 여자가 어째를 보시냐면 8절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이 아시아 쪽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 떠나기로 심으니 자 이제 앞을 보세요. 뭘 봤어요? 환상. 자, 여러분 환상이라는 대목이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게 비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비전.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이거 보여달래요. 말을 얼마나 안 들어먹으려고. 한국교회는 비전 컴플렉스에 걸려있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노골적으로 여쭤볼게요. 이런 환상을 보고 가는 게 좋아요? 말로 할 때 가는 게 좋아요? 대답은 잘하시네요. 왜 자꾸 이런 거 환상 보여달래요? 이 환상은 뭐예요? 말로 해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동원하신 비상한 하나님의 수단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거 보여달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음성으로, 말씀으로 두 번에 걸쳐서 얘기했어요. 말 안 들어먹으니까 보여주신 게 뭐예요? 환상이에요. 우리 자꾸 문맥도 고려하지 않고 이거 보내달래요. 그래서 청년들 지금 내내가 온 난리가 나요. 막연하게 완성을 보여주시옵소서. 나를 얼마나 안 들어먹으려고. 자, 보자.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다 같이 시작. 자, 인정함이라는 말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그 말이 한나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신비하죠. 적극적으로 따라하세요. 자, 다시 한번 신비하죠. 이 신비하죠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격렬한 과학의 끝에, 논쟁 끝에 내가 설득당했다고 말이에요.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게 비전이에요. 있습니까? 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좋은 인생의 선택은 잘 되어가고 있는 어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뭘 원하시는가. 신비하죠. 이 말은 격렬한 논쟁 끝에 내가 설득당했다고 말해요. 자, 그 증거를 11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웠더라 사모 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여러분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웠더라 사모 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이틀이 걸렸어요. 이틀을. 근데 이 뱃길이 원래 며칠 뱃길인지 아세요? 닷새 걸리는 뱃길입니다. 기어수로 얘기하면 210km예요. 이 뱃길은 정상적으로 가야 닷새 걸리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리고 정확하게 사도행전 뒤편에 보면 역으로 이 뱃길이 그대로 등장을 하는데 닷새 만에 갑니다. 근데 이때는 지금 며칠 만에 갔어요. 이틀 만에. 근데 거기 보면 11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스트레이트 온. 무슨 뜻입니까? 일자로 곧장 갔다 그 말이에요? 우리 엄마들이 애들한테 신고를 시킬 때, 너 곧장 갔다 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일직선으로 피터팬처럼 곧장 갔다 오라 그 말이에요? 그 말 아니죠? 딴 데 한눈 팔지 말고 바로 갔다 급하게 빨리 갔다 와 그 말이죠? 이 말은 누가 급했다는 얘기일까요? 네? 마게도냐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누가 급했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 그래서 닷새 걸린 뱃길을 이틀 만에 밀어붙입니다. 사람의 판단과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죠. 여기 누가 결국은 설득을 당하죠? 바울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신앙을 산다는 것은 매일매일 주인의 자리에 내 짐을 내려놓는 싸움이에요. 맞습니까? 계속 내려놔야 돼요. 가고 싶은 일, 가고 싶은 길, 원함, 모든 것들을 내 삶의 보좌에서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주인이 되어 내 인생 속에 계속 충만히 채워주시다.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눈을 드느냐 하나님께서 눈을 드느냐의 싸움이 결국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자성과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후반기에 중요한 원칙이 되기를 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